오늘은 45주일차 290 아니죠. 300문부터 308문까지 보겠습니다. 자, 300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복에 이르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300문의 질문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299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9문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의 결론부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의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우리의 어떤 의무나 책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 삶의 내용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300문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성도의 참된 복에 이르는 수단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참된 복에 이르는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인간이 타락할 때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가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세상 역사나 우주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만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보편적 인류들에게 드러내신 이 창조 세계, 이 역사를 통해서만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범죄한 인생들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남겨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투를 보면, 그분의 단어를 보면, 그분의 심성과 인격과 지식의 수준을 알수 있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한병수 목사님으로부터 특강을 들었는데 아주 유익한 특강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인격화된 실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했죠. 단순히 소리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300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30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그대는 어디서 이 말씀을 얻습니까? 네. 어떤 교리 문답을 봐도 성경, 특별히 정경을 언급하지 않는 교리 문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첨가되면 마치 법 공부하면 계속 개정된 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계시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 아마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변경이 된다든지 수정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되면 정경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6권이라고 하는 이 정경으로 우리가 믿고 알아가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을 완전히 하나의 규범으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요. 왜 그러면 39권만을 인정하느냐? 그것은 이미 신약 시대 때 39권의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는 그 당시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39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가랴의 피는 역대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39권만 정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27권은 어떻게 정경으로 확립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종교회의나 아니면 누가 무슨 교과서 검인증 피를 딱 찍어주는 것처럼 이것만 27권만 정경이다 이렇게 누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읽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에서 어떤 편지가 오면 그것도 너희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당시 주어졌던 서신서가 현상교회라고 한 지역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보편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모두가 인정했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바울의 13가지 서신서가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미 성경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지혜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따라서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서를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27권만 정경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가하고 이후로 교회 역사를 보면 382년 AD 382년에 로마에서 모였던 회의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27권만이 신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 이 66권, 66권의 책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책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안 나오는데 요셉 형제라고 총신대 신학과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청년인데요. 가르치는 어떤 그 교수님이 뭐 외경모가 발견되었더라면 뭐 그 성경이 아마 이렇게 좀 뭐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뭐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신학 사상은 정말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께서 정경을 역사 가운데 보존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정경으로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시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경이 유실될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경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302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올바른 순종 안에서 이에 복종해야 하고 참되고 온전한 열정으로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따르며 이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이 없는 세계관 안에서는 계시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시는 초월적 존재가 피조물에게 내리는 것이 계시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계시를 인정한다라는 이 말은 초월적 존재가 있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가 인간과 소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만한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고 또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 구조 안에 확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초월의 계시긴 하지만 인간과 소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저 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뭐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 이성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신학교 들어가면 JDP 문서 뭐 그래가지고 뭐 요아 문서 뭐 이러면서 그 문서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파편적으로 있다가 이게 짜집기 돼가지고 왔는데 그 본래 말씀을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부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지 문서인지 뭐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경을 막 해부하고 이것은 아니라 그러고 하는 식의 신학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신학자들의 놀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계시를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 계시에 의존을 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합신교단을 세운 박윤선 목사님이 어떤 말을 만들어냈는가? 물론 그분이 만들어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무슨 사색을 할 때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해야 되지 그냥 막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막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막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계시의 말씀만을 우리의 종교적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주관적 경험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틀로 다 성경을 싸버려요. 그래서 그 강한 인상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말하면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회심했을 때 그 구절, 그 한 구절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만 계속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로 받아야 된다. 지금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접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단순합니다. 성경과 접촉을 잘 하지 않으세요. 매일 네이버 다음에 들어가서 기사 검색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얼마 사용하세요? 아마 20, 30분은 쓰실걸요? 그런데 성경은 잘 안 읽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생각 속에 들어와야죠, 일단. 아니, 자신의 생각 속에 없는 게 마음에 간직이 됩니까?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내용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말씀이 기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슴에 꽂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매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제레마이아 버로우즈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우리 책도 읽었죠. 그분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정종케 하신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은 본래 당신의 말씀을 대적하여 닫혀 있으며 내 마음 속에는 내 마음에 들어맞는 키를 당신이 꽂지 않으시면 도저히 열 수 없는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키를 집어넣으셔서 당신의 손으로 돌리시면 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풀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키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닫힌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그 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가족이 오니까 따라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영적 각성과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신 탓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키를 넣으셔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닫힌 문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3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또 제네바 교류민자에 얼마나 조직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신령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 안에서 복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래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도움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최초 기록될 때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설교자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설교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이미 어떤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가 하면 이미 어제 적어도 출발하기 전에 함께 가족들끼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준비되죠? 그러면 말씀이 귀가 들려요.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뭐 어제 밤 12시까지 있다가 자고 몸은 피곤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을 지나도 늘 그냥 그래요. 졸음만 오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내들 중에 눈물로 안타까우며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라고 하는 약을 삼켜도 도무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자연인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지속하게 되는 것은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미가 당기네 이런 표현 사용하지요.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구미가 당기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이 조명하심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다 피곤해가지고 모든 물리적 힘은 다른 데 다 소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 읽으려고 하니 그야말로 참 성경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4문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의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갖게 할 수 있는 오해를 교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304문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읽기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가서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갖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항상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인간의 잘못된 지성의 오류를 교정시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04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제레마야 버로우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것처럼 인격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 문을 여는데 적극적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어제 세 가지 성경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배제해버리고 내 도무지 보니까 너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그냥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서 성령께서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자발적이 되도록 만드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그분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자발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할 게 없다. 그래서 늘 이렇게 몸은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뭐 그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뭐 들리면 듣겠고 뭐 안 들리면 안 듣겠고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도무지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데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고 좀 생생해서 오세요. 주일 낮에 눈이 풀려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을 보면 제가 참 애처로워요.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다 보거든요. 늘 근데 시종 예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쉬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되고 가르침을 따라 개인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지요? 성경이 그처럼 강력하고 무호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그냥 접촉만 하면 뭔가 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깨어있는 이성으로 그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더 많이 보고 인터넷 더 많이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먹지 않고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속곡은 또박또박 보시고 조간신문은 항상 매일 아침에 처음 딱 펴서 끝까지 읽으시고 그러면서 성경은 일주일에 한 장, 두 장 뭐 읽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말씀이 들어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벤스 하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책은 대부분 낡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 성경이 낡아 있죠. 성경을 벌써 찾을 때 보면 잘 알아요. 들어붙어가지고 안 넘어가. 그러니까 뭐 찾기가 힘들죠. 평소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사사치 다 이렇게 뒤적뒤적 한 사람들은 금방 찾기는데 이게 이쪽 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쪽 하면 또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기어 들어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셔서 그 말씀의 귀를 다 기울여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분을 꼭 붙잡고 귀를 기울였다. 그분을 꼭 붙잡고 귀를 다 기울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는 뭐냐? 심령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이 귀가 안 열려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영혼 안으로 들어갑니까? 귀가 딱 닫혀있는데 우리 형님 그러잖아. 소귀의 경읽기라고. 소한테 경을 읽어줘도 경전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시끄럽나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 나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공예배에 집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했죠.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는 설교자에게 여러분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구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해명되는 그 문자의 영적 의미입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에 읽으면 문자 읽는 사람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읽어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막 영혼에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 의미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회심시켜 주셔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읽었는지 점검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작정 잡혀 죽임 당하시지 않으셨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이적을 행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그냥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왜? 본질적으로 믿음은 이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정말 졸리게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왔고 또 그 말씀 어떤 분들은 썼고 그 쓴 것을 읽다가 막 이 막 복받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거듭나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저는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는 예나 지금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만약에 설교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함이 없다면 설교는 종교의식 행위에 불과해요. 지루한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도 대체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뭐 이런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연속곡 볼 때는 그냥 빨려 들어가서 옆 사람이 보면 입을 벌려가지고 웃는데 보면 좀 애처로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저게 뭐라고 저게. 어제도 그 영상 장비가 한다고 수고하신 분하고 갔는데 TV를 크게 틀어놨어요. 근데 저쪽에서 세 분이 밥을 먹는데 세 분 모두가 다 전부 다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실에는 TV를 두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5문을 보겠습니다. 305문은 304문에 이어서 설교라는 수단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교회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사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적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도록 했어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세요. 공적 집회를 할 때 에스라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은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라고 하는 순서를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상교회가 감당해야만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06문을 보겠습니다. 교회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교회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실 때 선물을 주셨다고 에베소 4장 8절 예에서 말씀했죠. 그 선물이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곧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말씀 사역자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신앙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느냐 하면 목회자의 말을 그냥 한 개인의 말로,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지. 목사님의 신학이야.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군, 교묘하게. 이런 배경에서 30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목사하는 일 참 중요한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도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예. 그런데 뭐 친절한 호의도 베풀고 성도들끼리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자선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설교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처럼 공항에 들락날락하고 이민수속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일들 처리해주고 그런데 정작 설교 준비를 못해가지고 설교는 죽수고 예를 들어서 그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목사를 평가할 때 얼마나 물론 목사가 살가워야죠. 살갑기도 하고 하여튼 인분도 좋아야 되고 다 좋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걸 절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근데 정작 말씀을 가르칠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가능하면 목사는 목사하는 일만 하도록 해주시는 게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죠. 그죠? 그래서 설교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가르쳐 증거했다고 말했죠. 따라서 설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할 때는 언제냐? 보통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고요. 외쳐 전파할 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 그랬죠. 전도가 뭐냐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도가.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앞에서 선포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308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들을 세우신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배우는 과정은 선불교처럼 어느 날 입신 수양 중에 탁 득도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디기 때문에 한 번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위가 한 번 망치로 깨어지는 법이 없고 여러 번 두드려야 깨어지죠. 그래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그처럼 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이 검으로 막 방망이로 부지런히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항상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와 태도야말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교정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도 큰 선생한테 가서 레슨 받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상담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아요. 자신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늘 주님께 나아가서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받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르침의 현장에서 떠나지 마세요. 보통 장로님이 되면, 저기 장로님도 안 그렇지만 장로님이 되면 자꾸 행정만 하려고 그러고 가르침 안 받아요. 내가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성 열심히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로 잘 삼아서 저희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리에 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 가르침에 주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